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아시고 또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머무는 것을 알고 기쁨과 충성으로 응답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베풀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께서 만물의 근원이자 복의 근원임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잘 되게 하시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실을 이루게 하옵소서.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에 애쓴 것들도 모두 그들의 삶의 창고에 거둬들일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삶이 버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실망을 안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조급하지 않고 함부로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영적인 안목으로 살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언약을 항상 신뢰함으로 능히 이때를 이겨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지친 영혼,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 오랜 기다림에 좌절한 심령을 주께서 생각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과 풍성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들의 부대는 동해로 그들의 부대는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쥐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교 수업을 하던 어느 날,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 교수님은 매우 재미있는 상담학 교수님이셨는데, 그의 전공 수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낯선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쏠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사람의 생각이 뭘까? 혹은 내가 정말 생각하는 건 무슨 뭘까? 하고 사람의 속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가 그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알아보려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정답이 뭘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이어가십니다. 그분의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상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니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십자가의 이야기까지 그분의 마음에 사람이 중심에 있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결국 사람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이시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감히 주장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삶을 포기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우리도 스스로를 존귀하게 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참 분명한 소망의 근거를 알려주신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발칙한 상상력이고 어떻게 보면 불경하게 보이는 말이지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분이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릴 적 농촌에서 살 적에 농사 짓던 주변 어르신들이 생각납니다. 농사철이 한창일 때 보면 어르신들은 항상 땅을 보러 나가십니다. 작물을 심어둔 땅에 시시때때로 들러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논에 물을 가둬둔 것이 어디 터지진 않았는지, 새들이 모여들진 않았는지, 들짐승들이나 공중의 새들이 이 농작물을 심하게 훼손하진 않았는지 시시때때로 이 논밭을 다니십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볕이 내리쬐면 또그 나름대로 일이 없나 살피러 다니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사랑하다는 말의 본래적인 뜻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입니다. 꼭 부지런한 농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가 마음이 쓰여서 매일매일 다니시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살피시는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더더욱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볕자락 하나 누울 새라, 가지 하나 부러질 새라 살피시고 돌보시고, 혹 누운 벼가 있으면 또 헤어진 작물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마음 상하는 농부처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백성에게 이 본래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왔다는 선포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회개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풍요를 상징하는 상투적인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이들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가장 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 해를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벼의 속알이 비어 있는 겁니다. 깐부기라는 벼의 질병이 있습니다. 벼나락이 까맣게 변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부벼보면 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부의 한 해가 허망하게 날아간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복인가 생각했습니다. 수고했으니 수고한 대로 먹겠지.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피땀 흘려 애를 써도 깐부기를 비비는 것처럼 빈손대는 인생이 적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릇된 선택으로 질병과 사고로 평생 일군 재산이 날아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밤낮으로 애써 키웠던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원리를 말합니다. 땅에 심으면 당연히 싹이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다릅니다. 결실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벼 한 톨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은 우주적 관심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햇살이 공급되고 대기의 순환과 물의 공급이 필요하고 땅의 지력이 공급되어서야 겨우 태어나는 것입니다. 벼 한 톨이라고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인공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무슨 짓을 해도 그 작은 벼 한 톨을 똑같은 것을 못 만들어냅니다. 우주가 만든 것처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때에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말합니다. 당연의 세계는 없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며 성장이다. 당연하게만 여기면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인간성의 추락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속한 집단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노력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얻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높였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역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신을 택하여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들은 약해지고 분열되고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스스로 일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크나큰 해를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국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여러모로 괴롭습니다. 유력한 한 후보는 우상 숭배에 몰입되어 있고 또 다른 한 후보는 도덕적 결함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하나? 차라리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더 깨끗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느 정당은 하나님의 정당이고 어느 정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당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의 후보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토굴이 되었을 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바른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내 지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밖으로 나아가는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그런 바른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는 노력만이 순전한 신앙의 지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시되 북쪽의 군대가 물려가고 그들이 동쪽과 또 서쪽으로 빠져나가서 오히려 썩어 없어지는 그런 은혜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시면 21절처럼 땅도 기뻐하고 22절에 들짐승도 기뻐하고 23절의 표현처럼 시온의 백성이 기뻐하게 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시의적절한 은혜가 임하여서 결실하는 인생과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27절 결론적 말씀에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입니다. 낙인 찍기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어떠어떠하다고 비난하고 싸잡아 규정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도와야 할 집단들이 이 교회를 싸잡아 뭐라고 이르고 신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낙인 찍기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파렴치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낙인 찍기는 누구에게 수치를 안겨주려는 태도이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낙인 찍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에게 낙인을 찍어서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으로 완전히 낙인 찍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 수치가 흘러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수치를 주려고 했던 이들을 벌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낙인 찍기가 틀렸음을 확인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 집단으로 남지 않고 신앙인의 모임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찍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격하게 맞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든 높아진 마음과 그릇된 행실을 버리되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찍고 나아오라고 도전하십니다. 이것이 옛 명성에 기댄 곳이 아니라 지금의 순전함으로 돌이킴으로 증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때로 마음을 찢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결과는 땅과 짐승과 온 자녀들이 더불어 시온의 자녀들이 더불어 기뻐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쁨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질 회복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은혜입니다. 그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가정, 한 사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온 공동체에 있게 하옵소서. 옛 명성이 아니라 오늘의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흐르는 교회와 가정과 내 심령이 되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실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나올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회복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크나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실하는 인생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곡식과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와 아버지 기름이 흘러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수치가 떠나고 아버지 만물이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또 아버지 주께서 만민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대를 돌파한 능력 있는 교회와 가정과 한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을 찢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옵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더불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맞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